이찬희 전도사님처럼 제가 입체적으로 재밌는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설교를 준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재밌게 가면도 좀 준비를 하고 3D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스포츠든 기술이든 고수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 고수가 되면 기본을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초보일수록, 비기너일수록 잔재주를 많이 생각을 한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기본이 뭘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수가 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냥 한 두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에이 그 교회를 이렇게 나가고 그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라니요.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를 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사업 잘 돼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복을 받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던 사업도 망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잃어버린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예수를 믿고 났는데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심지어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나를 죽이려고 사형을 시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핍박을 받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라오스라는 나라는 공산국가입니다. 이 공산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블러라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역자는 공산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남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블럿 이 형제가 굉장히 그 충격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친구가 이 형제를 블럿 공산당 위원장을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가지고 이 친구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갔던 공산당 위원장의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해오는 이 블러 공산당 위원장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이 형제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속에는 확신했지만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감옥에 가고 죽을지도 모르고 공산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구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블러 공산당 위원장 친구 때문에 친구를 보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를 전하자.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블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하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은밀하게 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2년 반 동안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2년 반 동안 은밀하게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 블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있는 그 지하에서 예수, 은밀하게 예수 믿는 그런 몇 가정이 우리 동네에서도 예배를 드립시다. 교회를 개척을 합시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공산당 위원장으로서 위험이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은 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숲속에 가서 3년 동안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산당 위원회가 블러, 공산당 위원장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블러를 회유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쓴 것은 정신교육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공산당 정신훈련소에 보내서 한 달 동안 정신교육을 다시 받게 했습니다. 돌아왔는데 블러는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썼던 방법이 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 가서 흥청망청 먹고 놀고 여자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돈도 주고 사람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예수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했던 방법이 고문이었습니다. 대나무 감옥을 만들고 그것을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고 크기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이틀 동안을 그곳에 세워뒀습니다. 예수 버리지 않았습니다. 공산당 위원회 고문하는 당원들이 블러의 다리를 팔을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혓바닥을 꺼내서 불에 달군 쇠붙이로 혓바닥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예수 버리지 않았습니다. 공산당 위원회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이제 포기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만은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다가 걸리면 그때는 넌 죽는다. 블러는 공산당 위원장으로서의 그 직책으로부터 쫓겨났고 그리고 고문으로부터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기도 했지만 자유가 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또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밖에 나왔다가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또 들어갔습니다. 공산당 위원장은 도대체 이 친구를 잡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썼던 방법이 이 블러를 감옥에 넣어놓고 그 인근 지역을 샅샅이 완전히 수색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성경책이나 전도지나 기독교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도 나온 집들은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고문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러가 볼 때 자기 때문에 그 많은 형제자매들이 고통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블러는 고통 가운데 갈등을 했습니다. 자기가 고문당하고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은 견디겠지만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예수를 부인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 상황에도 이 블러는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블러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공산당 위원장이라는 권세, 권력 다 쫓겨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질 다 뺏겼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유를 하고 돌을 던집니다. 자기 집이 불태워집니다. 자기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그 두드려 맞습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의 연속인 이 사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사람은. 오래전에 제가 이란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무슬림이었던 두 형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사역자로까지 헌신을 했습니다. 이 형제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한참 그런 보수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아주 그 샘플처럼 이 두 형제를 공개 처형을 하게 됐습니다. 저 남쪽 지역에 있는 한 도시 시라즈라는 곳에서 그 광장에 기중기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지역에 함께 사역하던 형제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함께 뒹굴고 함께 사역하던 두 형제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도 받았고 영적으로 많은 힘이 들 것이라 생각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형제 자매들, 이제는 좀 핍박 좀 멈춰주시옵소서. 고통 좀 멈춰주시옵소서. 주님 믿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 형제 자매들을 좀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는 고통이 물러가고 이제는 평안이 좀 오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형제들이 당하는 그 고통들이 너무너무 내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이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한 형제가 제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왜요? 내가 잘못했어요? 네, 잘못 기도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핍박이 없어져야 하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해를 받지 않고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 제자들 그 고통을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 그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떻게 고통이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나요? 다음부터는 핍박을 멈춰달라고, 고통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대신에 그 고통을 당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 지키는 힘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 이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 믿음과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매 믿습니까? 예수를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병났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내 문제거리 해결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만약 그런다면 그거 미신입니다. 예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원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그 원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해가 될지라도,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예수 정말 믿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천국 가려고 믿죠? 예, 맞아요. 천국 가려고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방법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처럼 좀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이 땅에 썩어질 그 먼지로 변할 흙으로 변한 이 육체에 그렇게 많은 미련들이 있습니까? 어느 과학자가 우리 육체를 한번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칼슘이 2.25kg, 인산염이 500g, 칼륨이 252g, 나트륨이 186g, 마그네슘이 28g, 철과동이 28g, 그리고 체중의 70%가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을 다 모아서 시장에 갖다 내다 팔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물질을 다 갖다 팔아봤자 식당 가서 한 끼 밥 사 먹을 돈도 안 나오더랍니다. 우리 육체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그냥 우리 육체를 다 분석해서 다 그 요소들을 빼서 시장 갖다 팔아봤자 밥도 못 사 드십니다. 가질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것이 우리 육체예요. 그 육체에 썩어질 육체 뭘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십니까? 우리 구학과 목사님 안 그러시겠지만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병원에 신방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신방 가셔서 이제 권사님들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긋지긋한 천국 하루라도 좀 늦게 가게 하시고 이 천국 같은 이 땅에서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서 그 병원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꿈꾸는 천국 빨리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왜 그렇게 기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권사님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권사님 빨리 좀 돌아가세요. 빨리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권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천국 가기 싫어요. 하루라도 늦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영양제 계속 먹어가면서 조금만 뭐 있으면 병원 찾아가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하루라도 1초라도 내가 천국 좀 천천히 가자.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천국 갈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천국 가는 사람답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삽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상대적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선교지들은 열악해요. 이번에도 지난달에도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 정글에서 있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거기 있는 분들은 주식이 이제 정글 가서 그 밀림에 가서 나오는 와일드 애니멀들 잡아다 먹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우리 사역자들이 바나나, 하루는 바나나 갖다 주고, 하루는 뭐, 빠빠야 갖다 주고, 그리고 동네 마을을 방문하면 이제 거기 추장이 이제 손님 오셨다, 귀한 손님 오셨다, 닭 한 마리를 이제 선물로 줘요. 이제 거기서 내가 하룻밤을 자면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닭을 이제 요리해서 이제 주죠. 그런데 그 닭이 몇 마리 돼요, 그 동네? 그거 다 잡아먹으면 뭐, 그 사람도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먹는 건 주로 이제 군뱅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원숭이도 잡아먹고, 뭐 이런 거 먹어요. 라오스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주로 이제 많이 먹는 게 쥐 먹어요, 쥐. 그 쥐는 굉장히 맛있어요. 나중에 라오스 오시면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쥐 먹죠, 박쥐 먹죠, 개미 먹죠, 개미 알 먹죠, 그 다음에 배추벌레 같은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또 구워갖고, 그게 프렌치 프라이예요. 라오스 프렌치 프라이. 굉장히 맛있어요. 이제 이런 걸 먹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인도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귀중한 동물이, 신은 아니지만 귀중한 동물이 소잖아요. 그러니까 소에 연관된 거는 다 귀중해요. 소똥으로 이렇게 막 그 벽이나 그런 걸 발라서 살균을 하고, 그다음에 소 오줌이 이게 치유의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소 오줌 콜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인도에서 소오존 콜라를 제가 사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 위장이라든가 내장이 다 병이 낫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소오줌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시골 아주 그냥 그 어려운 시골 지역 같은 데 가면 이분들이 소오줌으로 손을 딱 닦고 음식을 쫙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저에게 대접을 하죠. 그럼 또 나도 귀중한 손님이니까 예를 갖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서 소오줌으로 손을 딱 닦고 그걸 이제 맨손으로 먹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요. 또 뭐 아프리카 가면은 추장님이 대접을 할 때는 다 단내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제가 뭐 그 염소 단마리 사가기도 하고 뭐 모자도 사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잘 먹어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그 이렇게 응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 희한한 걸 다 잡아오거든요. 난 세상에 그런 피조물이 있다는 거는 그 추장님 대접받을 때 이제 많이 봐요. 별 희한한 걸 다 잡아다가 이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금씩 이제 그 교회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회 팀들이 이따금씩 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같이 다니다 보면 그런 일을 같이 만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잘 먹거든요. 저는 그냥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든지 먹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다 먹어라. 그래서 이제 다 먹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크게 힘들잖아요, 먹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 선교사님은 진짜 선교지 체질이래. 야, 정말 어쩌면 이렇게 잘 드시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지 체질이래요. 그러면 속으로는 그게 칭찬 같죠? 저에게는 욕이에요. 쓰레기 같은 거, 그 뭔지 벌레 같은 거 잘 먹는다고 그 체질이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벌레 쓰레기 주워 먹는 사람으로 보여요, 내가? 저도 괴로워요. 어떨 때는 먹기 힘들어요.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웬 줄 아십니까? 저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요. 어떨 때는 한 달도 하고 어떨 때는 두 달도 하고 어떨 때는 뭐 3주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두 달을 하든 세 달을 하든 어쨌든 끝나는 날이 있어요. 끝나는 날. 예? 끝나고 나면은 어디를 갑니까? 집에 가요. 이 길 건너 집에. 거기 가면은 내가 그렇게 사랑한 내 아내가 기다리고 있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죠. 거기는 파케벌레 안 나오는 내 방이 있죠. 거기는 뭐 그냥 우리 아내는 뭐 벌레 주나요? 번데기는 있다 음식 주지만 뭐 맛있는 한국 음식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곧 간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요. 뭘 줘도 먹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요. 전기 안 들어오고 인터넷 안 된다고요. 저는 두 달 동안 그런 데서 잘 살아요. 예? 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난 집에 간다. 이제 한 달만 버티면 집에 간다. 야, 일주일 남았다. 3일 남았다. 3일 남았다. 우리가 이 쓰레기 같은 벌레가 그냥 드글드글한 이 세상을 견디는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곧 간다. 곧 간다. 주님,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던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에 내가 곧 간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들고 역겹고 나를 괴롭혀도요, 견디는 거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 여러분, 저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신다고요?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천국을 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면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좀 낮춰서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많은 자원들, 기회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로 맡기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이 여러분께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권, 그 권력, 그 힘, 명예,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여러분은 딜리버리 맨인 거예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높여서 살다 보면은 남의 것까지도 손을 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낮춰서 사십시오. 낮춰서. 낮춰서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지금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인치, 30인치 TV를 보고 있어요? 아우, 우리 40인치를 바꿀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버티세요. 끝까지. 예? 여러분 차를 뭐 지금 뭐 조그만 차를 타고 있는데 아, 우리 좀 큰 차로 바꿔야 돼. 아, 그냥 타세요. 그냥. 왠지 아십니까?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왜 올라가면은 언제 내려와야 되냐? 올라갔는데 하나님 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네가 아니야. 어, 그건 내 거 아니네. 매 맞고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내려올 때는 되게 힘들어요. 제가 한 번은 인도에서 올 때 그 국제선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때 유나이티드를 주로 많이 타는데 갈 때 이 그 미국에서 그 태풍이 그 저기 그 돌풍이 와서 커넥션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뺑뺑 돌아갖고 이틀 후에 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나이티드에서 말도 안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유나이티드 그 국제선 그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어요. 와, 탔는데 인도 델리에서 뉴욕 공항까지 한 1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요, 탁 뜨자마자 의자를 누르니까요, 윙! 그러면서 의자가 뒤로 쫙 제껴지는데 침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탁 누워서 보니까 앞에 화면이 완전히 그 스크린 사이즈야. TV가. 그리고 뭐 누워서 눈만 붙였다면은 스튜디오에서 가서 뭐 마실래요? 뭐 드실래요? 이거는 이렇게 드릴까요? 이걸 드릴까요? 아이스크림까지 갖다 주죠. 공짜냐, 공짜. 그러니까 그 공짜 먹느라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음료수 계속 갖다 주죠.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14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 30시간 정도 가고 싶은데. 에? 왜? 너무 짧은 거야, 너무 짧아요. 막, 그 이불도 뭐, 이게, 뭐 5리털 이불이에요. 너무 행복하게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똑같은 비행기는 이제 타게 됐어요. 인간이 또 간사해서 기대가 하잖아요. 혹시 또 유나이티에서 착각해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어쩌지? 뭐 타야지 뭐.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안 해주죠. 그거 계속해주다가 유나이티드 망하지. 그래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갔습니다. 타고 갔는데 옛날에는 멀쩡하던 의자가 왜 이렇게 안 넘어가? 넘어가다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멀쩡하던 담요가 왜 이렇게 접히지도 않아요? 발끝까지도 오지도 않아. 음식은 왜 이렇고 서비스가 엉망이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그때 알았어요. 이코노미 클래스 탈 거면 비즈니스 클래스 근처도 가지 말아라. 거기 타고 나서 이코노미로 다시 내려오니까 고문 중에 고문이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초심을 간직하기 어려운 사람들, 자신 없는 사람들은 올라가지 마세요. 그냥 지금 상태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과 그 물질과 그 시간, 그 에너지, 그 남은 것 가지고 주님 나라 일을 하라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그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타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지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목적지까지 가서 도착을 하면 맨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든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든 뭐 만불 낸 사람이든 천불 낸 사람이든 똑같이 다 내려야 됩니다. 나는 거기서 엄청난 많은 돈을 냈고 엄청난 많은 서비스를 받았고 거기서 호화 생활을 누렸고 아무리 해봤자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내려야 돼요. 우리 인생은 목적지까지 가고 있는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에요. 맨 뒷자리에 앉아있으나 맨 앞자리에 앉아있으나 똑같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앉은 사람들은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계세요. 그냥 낮춰서 사시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본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생각이 특별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 앞에 월말 있죠? 제가 오래전에 아들이 갑자기 신발이 없어져서 이제 신발을 사러 가서 이제 신발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하나를 들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그 카운터가 종류가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하나는 15 items or less. 그러니까 이제 익스프레스 레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니까 익스프레스 레인으로 딱 가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윙 하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카트가 하나 있었는데 착 내 앞으로 샥 들어왔어요. 보니까 인도뿐이야. 제가 인도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또 인도뿐이 또 저러시니까 저거는 새치기가 아니야. 저거는 인도 문화야. 저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게 인도뿐들이에요. 그냥 인도 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 문화다. 그래서 이제 그 놔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딱 서 있는데 보니까 15 아이템이 아니라 한 50 아이템 되는 것 같아. 그 꽉 차 있는 거야. 그래도 내가 인도 사역하잖아. 인도 선교사 아니야.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이제 참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분이 와인을 샀는데 와인을 찍었는데 이제 그게 뭐 가격이 또 안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저희 캐시어하고 또 뭐 얘기를 하고 실강이야. 그러니까 또 캐시어가 또 거기까지 가네. 저는 뒤에서 신발 하나 달랑달랑 들고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양반은 more than 50 아이템 들고 와서 거기서 또 그거 갖고 실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왔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그냥 그 캐시어가 이제 가격을 알아서 또 찍으려고 하니까 아예 안 산다고 또 그러니까 또 왜 안 사냐 실강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내가 그래 인도 선교를 하니까 정말 저 영혼도 예수 뭐 안 믿을 텐데 긍휼히 여기자 사랑해 주자. 그런데 점점점 그 생각이 저 인간 왜 저래? 막판에 대해서는 어휴 저 꼴비기 싫은 저 인 어휴 내가 인도를 향한데 오줌도 싸기 싫지 막. 뭐 그냥 그 스팀이 막 머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에는 희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라 쓰고 희생이라 읽는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희생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정말 그 영혼을 사랑,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들이 어떨 때는 이것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아니라 한 숫자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아니라 한 숫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 취급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그러려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럴 때 여러분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 그 동기로 여러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것보다는 전도가 뭐예요? 교회 성장의 한 도구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내가 교회 직분 상승의 한 도구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찜찜하게 남아있는 어떤 그 죄책감, 그 부담감을 해결하는 한 도구로서 전도라는 것이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한 영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영혼을 바라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바라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피를 흘리셨지만 저 도적 같은 저 살인자 같은 저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심정으로 보는 것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경제적,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효과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하루는 호수를 건너서 그 마을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할 수 없으니까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그것을 끊고 돌아다녔습니다. 누구도 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을 2,000마리 돼지떼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쫓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을을 떠나서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떠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은 그 마을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청년 한 사람만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이 청년을 몇 번이나 봤을까요?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을 다 봤습니다.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고 있는 이 청년을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와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살던 청년이에요. 누구도 못 도와줬어요. 정말 옷도 못 입었고요. 쇠사슬을 못 갈아 돌아다녔고요. 정신병 걸려서 정말 동네에도 못 들어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청년 구해주셔서 우리가 못하는 애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고치신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왜요? 내 재산 건드렸거든. 내 돼지떼 건드렸거든. 왜 내 재산 건드립니까? 그까진 영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끝까지 귀신 들린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끝까지 캠퍼스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는 그 인간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저 인간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내 시간 뺐습니까? 왜 내 물질 드립니까? 왜 내 애원의 집 뺏어갑니까?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이게 동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모습,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 그 한 청년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2천만이 돼지가 아니라 내 전 재산이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온 천하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썼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되는 거예요. 성공인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다해서 영혼이 주님께 돌려졌다면,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 교회를 안 오고 다른 교회를 갔다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영혼 자체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데 교회들이 그런 영혼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냥 활동과 행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그 한국 교회가 이제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옷 돕기 하죠. 사회봉사하죠. 청소하죠.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카페 만들어서 그런 동네 사람들 오십시오. 그래서 그냥 뭐 문화 행사, 뭐 그 교회당에서 이제 가수들 데려다가 그냥 그 나이트 하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예수는 없어요. 예수 얘기라면 사람들이 더 열받는다. 개독교 개독교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까지 더 저주할 거다. 그래서 아예 예수는 말도 꺼내지 않아요. 착각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정말 기여를 하고 싶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갖다 주고 불우이웃들에게 쌀 갖다 주고, 물론 그런 거 교회가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복은 그 영혼들에게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영혼들을 영원히 복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빨리 내려갑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야, 스타 하나 떴다. 빌리 그레이엄 처리가 안 하는 한 스타 떴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니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 장모 집에 갔는데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병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 병까지 고쳐주셨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모든 지역에 다 퍼져서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각종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다 덜어주셨습니다. 아마 밤이 맞도록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전날 못한 사람들이 다 다시 몰려왔겠죠. 이제 누구도 해결 못하는 이 문제, 애 못 낳는 사람, 직장 못 갖는 사람, 결혼 못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뭐 하여튼 온갖 문제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뭐 각색병 든 사람, 눈먼 사람, 뭐 죽어가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앞으로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데 예수님 뭐하고 있습니까? 빨리 내려갑시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그래 맞아. 그 많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아니면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그 고통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나밖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빨리 가자. 그 사람들 가서 도와주자. 라고 대답하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저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고통하는 사람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거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겁니까? 갑자기 매정해 주셨나요? 갑자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변하셨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왜 안 가세요? 왜 다른 곳으로 가져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이웃돕기 해야 돼요. 교회는 사회정화활동 해야 돼요. 교회는 가난퇴치 해야 되고요. 문명퇴치 해야 되고요. 교육해야 돼요. 문화활동 해야 돼요.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은 사회단체도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사찰도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국가도 나서서 할 수가 있어요. 자선사업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찰도 사회단체도 유엔도 국가도 누구도 못하는 것은 예수 구원의 길, 그것을 가르쳐주는 일은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교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사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마침표입니다. 예수 전하지 않으면서 내가 영혼들을 이웃들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예수를 전하는 삶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삶의 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표를 달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본,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빠지면, 이런 기본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습니다. 기본을 확실하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